내일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7만 7천여 명, 사망자는 2,4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3일 중국 중앙TV는 지난 22일 하루 후베이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630명, 사망자는 9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전국 통계를 발표하는 보건위생보건위는 22일까지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7만 6,280명이며 사망자는 2,345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78살 남성이 북부 파두아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6명이 숨졌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한국 경북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6번째 사망자로 확정됐고 또 이전에 앞서 37살 환자가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자로 기록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입원 환자로 평소 앓던 폐렴이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는 55살 여성도 같은 병원 환자였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41살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후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첫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20년 넘게 입원해 있던 63살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뉩니다. 미국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 여행 권고를 두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단계는 강화된 주의 실시에 해당하는 단계로 일반적 사전 주의 실시에 해당하는 1단계에서 강화된 조치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한국에 대한 여행 공지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타이완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소는 한국의 국외 여행지 전염병 등급을 2단계로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다발 국가인 싱가포르와 일본, 홍콩, 타이완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시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는 방역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부는 주한미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주한미군은 홈페이지에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556명이며 주한미군 인력의 확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증상이 나타난 장병들은 출근하지 말고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일 장병과 시설에 대한 위험 단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3차 경선인 네바다주 코커스에서 50%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샌더스의 이번 승리는 뉴햄셔주에 이은 2연승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네바다주 코커스 개표 초반 승리를 확정지었고 아이오와 뉴햄셔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CNN 방송과 AP통신 등은 개표 초반부터 샌더스 상원의원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인도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 첫날 서부 구자르트주 아메다바드 세계 최대 크리켓 경기장인 사르다르 파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 다음 날인 25일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환영 행사에는 모디 총리가 함께할 예정이며 관중 1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첫날 오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장녀 이방카 부부와 함께 수도 뉴델리에서 타지마을을 찾을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석탄 밀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걸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지난 15일이었죠.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The United States too has worked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global sanction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continuing to.
미국은 북한 당국의 계속되는 핵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먼저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예.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5일이었죠.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기조연설의 제목이 The West is winning. 그러니까 서구가 이기고 있다. 이런 네. 제목으로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구권의 과거 공산 국가들이라든지 북한을 포함해서 이런 전제 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은 서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체제 면에서 우월하고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기고 있다라는 제목을 단 건데요. 이 북한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는 미국이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협상과 관련해서는 다시 협상에 복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예.
이 와중에서 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에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요, 이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일관되게 이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한 비핵화 협상에 나온 것은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이제 북한이 그 대화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제재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이것도 또한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네.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강조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얘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가 초점은 아니었고요.
네.
서구와 비교해서 이제 전제국가들의 어떤 체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네. 지적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폼페오 장관이 남북한을 비교하면서 전력난으로 암흑 속에 있는 북한의 모습도 제시한 게 좀 흥미로웠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북한 관계가 지금 넉 달 이상 지금 교착 상황 또 소강 상태 이렇게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폼페오 장관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폼페오 장관이 그 15일 날 그 독일 뮌헨에서 연설을 했는데 한 가지 이제 그 할 것은 그 맥락이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날 그 연설의 주요 내용이 북한에 대한 특정한 어떤 정책을 밝히거나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외무장관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 서구가 이기고 있다. 미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특히 그 자유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경제적 번영, 인권 이런 곳에서 이런 자유 체제가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북한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날 그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그 절망적인 그 가난한 빈곤에 시달렸는데 오늘날은 그야말로 세계가 주도하는 경제 강국이 된 이유인데
네.
그 배경에는 자유체제가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북한의 격차를 이제 설명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 가지 그 인공위성 사진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러 번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아, 한밤중에 한반도 상공을 아, 미국의 그 인공위성이 찍은 거죠. 그래서 한국을 보시면은 남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아주 뭐 밤에 찍었는데도 전국이 다 환합니다. 뭐 전력난이 하나도 없고 아주 환하고 번영하는 그런 거고요. 북한은 보면은 이제 평양이나 조금 뭐 불이 반짝하고 나머진 그야말로 깜깜한 그 암흑 속에 있는 건데요.
네.
아,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이거 사진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 자유 체계를 채택한 남한과 그렇지 않은 북한에 비교하는 단적인 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아마 아, 북한도 하루빨리 핵을 포기하고 이런 자유체계를 선택을 해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가 깔려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이 역시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자신의 업무실에 이런 한반도 야간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을 그 걸어놓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남북한 또 나아가서 동서 냉전 시대에서 과연 누가 승리했냐, 자유 번영 가치 이런 것을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강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번 미넨 안보 회의에서는 미국 또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 외교 장관도 참석을 해서 만났습니다. 북한 문제도 논의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북한 문제는 주요한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 세 나라 외무장관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드물게 있는 일은 아니고요. 1월 중순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예.
사실 아, 그 내밀하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 장관이 만나고는 짧은 말하자면 보도자료를 내는 게 다거든요.
예.
이번에도 보도자료를 보면 이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세 나라가 공조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정도가 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는 궁금한 대목인데요. 그 대체로 그 이제 세 나라가 그야말로 그 협상을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을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북한이 이제 예상되는 연말 연초에 거치면서 이제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협적인 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발의 경우에 어떻게 협조하고 또 대응할 것인지 대비 태세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상적으로 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공개한 것은 없었고요. 다만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서 현 상황을 평가하고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이것이 공식적인 그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예, 뭐 기자회견이라도 했으면은 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자, 근데 폼페이오 장관과 또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도 또 별도로 만났는데 뭐 좀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많이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 연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한국, 일본 이제 세 나라의 그 외교 장관이 만나서 그 얘기를 했고요. 시간으로 치면은 그 미한일 그 세 나라 외교 장관이 한 45분간 정도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한국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하고 강경화 외교 장관이 이어서 이제 두 사람만 따로 만나서 이제 별도로 미한 간 외교 장관 그 면담을 가진 건데요.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들 논의했을 거고
네.
아마 그 한국은 이제 개별 관광 얘기를 이제 연초부터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그 논의하지 않았겠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뭐 미 정부가 뚜렷하게 좀 반응을 밝힌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동안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국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개별 관광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반대한 것은 없고
예.
다만 이것이 한미 간의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 그러니까 실무회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미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이 이 뮌헨 안보 회의에 이어서 아프리카 세네갈을 방문해서 그 마키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북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좀 흥미롭긴 한데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무부가 세네갈 대통령 면담 소식 폼페오 장관에 이것을 전하면서 짧은 보도 자료 중에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아, 그런데 사실 그 아프리카 세네갈을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만수대 창작사가 세네갈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VOA가 현지 취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세네갈에 북한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요.
예.
또 만수대 창작사가 그 세네갈 당국과 협력해서 벌이고 있는 사업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폼페오 장관이 세네갈 정부에 그 제재 이행 측면에서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나.
예.
그것이 이제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폼페오 장관은 이번에 뮌헨 안보 회의를 마친 뒤에 그 세네갈뿐만 아니라 앙골라 등등 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6개 나라를 순방하고 이제 바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미 고위 관리들이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국무부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한동안 뜸했었는데 다시 또 그런 고위 관리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재 유지에 대한 어떤 강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과 비교하면은
예.
그만큼 잦거나 빈도가 또 강도도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계속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 문제를 이행하는 것이 제대로 이것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데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
예.
계속해서 물밑 작업 등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태에서 벗어나면 미북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탄핵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만 미북 대화 재개 조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12월부터 이제 탄핵 사태에 휘말렸는데요. 몇 달에 걸쳐서 지금 2월 5일 날인가요? 그날 그 이제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제 기각이 됐죠. 미상원에서.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탄핵 사태에서 벗어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초 탄핵 사태가 이제 끝나면은 아마 미북 간의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이런 그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써 지금 2월이 다 지금 돼가는 상황인데 별다른 미북 간의 접촉 대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동안 발생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소강 상태에 있다 이런 관측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과 북한이 서로들 관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먼저 그 입장을 굽히고 나오면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먼저 움직일 생각이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일종의 그 암중 모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럼 냉정히 따져보면 사실 작년에 비해서 북한이란 존재가 미국에서 지금 큰 관심을 그러니까 비교해 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지금처럼 관리만 해도 11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 문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는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되지는 않아 왔습니다.
예.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 국내 문제 그리고 또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지적들인데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섣부르게 어떤 북한 측과 합의를 이룬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국내적으로는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요.
예.
또 북한이 지금처럼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유예하는 상황이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탄핵 사태가 끝난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오히려 올라간 상태입니다.
예.
게다가 민주당은 상당히 이제 질이 멸렬한 후보들 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본인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새로운 이슈를 그것도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이슈를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그 말하자면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대체로 지배적인 견해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낮을 것이다. 그 얘기는 미국이 이제 북한과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협상을 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예.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렇다면은 작년이었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한 걸 들어보면 전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에 모여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또 지금 얘기 들어보면 북한이라는 그 사안이 미 대선에 큰 영향을 그리 미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 있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것이 북한이 처한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 말하자면 북한이 원하는 정상, 추가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은 관심을 끌기 위한 전통적인 방안이 도발한다거나 뭔가 존재를 알리는 것으로서 관심을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지 않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재선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부 관측통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판을 깨는 것도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 한 해는 싫든 좋든 상당히 관망세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사실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정체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우선 첫 소식으로 폼페오 장관의 뮌헨 안보회의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뷰이 뉴스 포커스 윤국관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한 국방장관 회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너선 허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So I don't have any announcement for you with regard to joint military exercises, but with the meeting, Korea is one of our longest allies.
네, 미한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목표는 미한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 특히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함께 싸우는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 어떤 사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까요?
네, 한국의 그 정경두 국방장관 이제 24일이죠. 그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함께 미한 이제 국방장관을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예.
관측통들은 대개 이제 한 서너 가지 문제가 그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북한을 비롯한 그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이거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간에는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도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미한 연합 그 훈련 문제가 있는데 이 역시 이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서너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장 다음 달이죠. 연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사인데 미한 두 나라가 올해 훈련에 대해서 뭔가 좀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아직 뭐 연합 훈련을 공식으로 발표한 건 없지만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조정된 형태로 연합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발표는 미국과 한국 국방부 양쪽에서 다 있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번에 국방장관들이 만나면은 일단 훈련 시기가 상당히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뭔가 최종적인 입장을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거는 역시 최근에 이제 다음 달에 연합 훈련이 실시되는 만큼 북한 측에서 상당히 많이 그 훈련에 관련한 논평들을 내고 있거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한 연합 훈련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논평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국방부도 그렇고 한국 국방부도 그렇고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 그 말하자면 군의 대비 태세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외교적 인 어떤 양측의 노력들 미국과 북한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도 군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의 맥락에서 훈련 자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것이 아마 이번에 국방장관들이 모이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뭐 과거처럼 대규모 수준이 아니라 조정된 어떻게 보면 낮은 차원의 수준의 그런 훈련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훈련이 어쨌든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전례로 볼 때 북한 당국이 강하게 반발할 텐데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 미북 간의 무슨 대화, 협상, 접촉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이것이 이제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는 별로 뭐 안 좋게 만들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뭐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다 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릅니다. 다만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그 연합훈련, 한미 간의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슨 북침훈련이다 이렇게 상당히 북한이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지금 얘기 나온 대로 한국도 미국도 이것을 무슨 그 연합훈련을 대규모로 막 해서 북한을 위협하고 이것이 무슨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그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도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작년에 벌써 연말에 공군훈련 같은 경우는 뭐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이번에 대해서도 별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연합훈련을 하긴 하지만 이것을 뭐 불필요하게 크게 해서 미북 간의 접촉과 대화를 방해한다든가 그럴 의도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뭐 주요 현안이겠죠?
예, 최근에 미국 국방부의 그 브리핑을 보면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근에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하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 기고문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은 사실 특히 올해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맞자면 미국이 지원하는 나라들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사실 지난 연말이 시한이었는데 양측이 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7번째 회담도 지금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양측의 입장차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한국도 미국도 대선을 맡고 있지만 한국도 4월 달에 이제 총선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처럼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조율이 될 것인지가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의 미국과 한국 간에는 가장 첨예하고 그리고 또 그 입장차가 큰 현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동맹 간의 그런 갈등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한 국방장관 회담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북한이 석탄 밀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죠. 북한 당국이 지난해 석탄 370만 톤을 밀수출했다는 게 유엔이 밝힌 건가요?
유엔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 유엔 안보리 산하의 그 대북제재위원회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이제 평가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연례적으로 대북 제재가 이렇게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또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보고서를 마련했는데요. 아직 언론에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은 로이터 통신 같은 데서 이제 이 보고서 초안을 미리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한 370만 톤의 그 석탄을 밀수출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당한 양인 것 같은데 북한이 이런 석탄 밀수출을 통해서 3억 7천만 달러를 벌였다고 하는데 이 액수를 보니까 북한의 전체 수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의 경우에 북한의 전체 수출이 2억 달러를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3억 7천만 달러를 석탄 수출만으로 벌었다고 하면 전체 수출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그런 규모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석탄이 북한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재정을 먹여 살렸다 이럴 정도인데 물론 이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실제로도 북한이 무슨 이 정도 규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밀수출을 통한 것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석탄의 밀수출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다라는 것은 알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도 규모라면은 상당히 활발하게 석탄이 말하자면 운송이 됐었어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그 밀수출이 특히 일부만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제재 이행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정권의 달러 등 외화가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북한이 이렇게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다는 것. 외환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그만큼 방증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미국 등의 인공위성들이 이제 다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감시를 무릅쓰고 이제 이만큼 많이 석탄을 밀수출한 것은요.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환안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 안 쓰고 이제 계속 수출하는 이런 것은 외환안이 심각하다 이런 게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군부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이제 군대가 전부 다 이제 연방정부,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살림으로 운영을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탄광으로 운영해서 외화벌이를 해서 무슨 동남아에서 고무를 사온다든가 군복천을 사온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3년간 이제 북한이 석탄 수출을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특히 북한에서도 군부가 상당히 지금 사정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하나의 반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해상에서 북한 당국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밀수출 소식들이 나옵니다. 단속이 쉽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수출하는 대상이 중국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
그리고 바로 그 중국과 북한을 잇는 그 황해를 통해서 물자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석탄 항구, 그러니까 중간 해역에서 맞으면 불법 환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이것은 항구에 도착해 갖고 풀어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서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위성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감시로서 말하자면 나오고 있지만
예.
이것만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 국무부도 그렇습니다. 불법 환적이나 이 북한의 불법적인 수출 활동에 대해서 그야말로 포상금을 내걸고 있는 정도로 사실 이것이 미국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예.
이 그것들을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이런 그 미수출 상황은 앞으로도 말하자면 절대로 전체를 다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나타난 소식인데요. 자, 김 위원장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서 16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 북한 관영 매체 보도 들어보시죠.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전에 점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매체 보도로만 보면은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줄었거나 뭐 위축됐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2월 그 중순이 좀 지난 그런 상황인데요.
네.
1, 2월 동안 그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공개 활동이 5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지 지도는 지난 그 1월에 갔던 그 비료 공장 그 공장 형점밖에 딱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두 달에 13번 한 평균 잡아서 한 2, 3일에 한 번꼴로 현지도는 공개 활동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두 달 동안에 5번밖에 없으니까요. 상당히 이제 줄어든 것이고
네.
역시 이것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우려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그 안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그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중국에서만 사상자가 지난 금요일 현재 2,200명, 또 확진자는 7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도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북한에는 아직 환자 소식이 없습니다. 정확한 걸까요?
북한의 발표로 보면 그렇습니다. 북한은 사실 이례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국경을 전면 폐쇄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외교관들의 그 북한 입국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이례적인 것은 보건상을 비롯해서 이 보건 관련 주요 당국자들이 잇따라 나서서 해외 언론들과도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그 감염증 확진자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북한의 발표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는 그리고 또 보건 관련해서 그 전문성이 있는 그런 국제기구들의 그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전과 의구심을 갖고 있고
네.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입장 표명이 무슨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전에 보면 북한이 그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내부 상황을 제대로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계속해서 그런 의심의 눈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뭐 일부 소수 언론들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환자가 이미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관영 언론들을 보면 거의 매일마다 이 환자 소식들을 전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뭐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서 격리 기간을 30일로 늘렸다는 소식도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북중 국경을 차단한 지 이제 3주가량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마당을 비롯해서 좀 경제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뭐 북한 당국이 일종의 무슨 물가를 발표한다든가 장마당 동향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북한 내부를 그 전문적으로 보는 아시아 프레스 등에 따르면은 지난 1월 말에 이제 북한이 국경 차단 조치를 했는데요. 이 조치 이후로 국경이 막히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던 물자가 상당히 중단이 되고 길이 끊어져서 장마당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값도 뭐 한 20% 가량 올랐고 휘발유 또 기름값 이런 것이 상당히 올랐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 당국이 여기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뭐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이런 것이 장기화되면은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끝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쯤 좀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일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런 말하자면 호흡기 감염증이 독감이라든지 또 플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추운 겨울에 사실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사실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그 발생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원인 자체가 확실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날씨에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세계보건기구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추세로서는 조금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단계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물동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예, 이 국경 봉쇄도 좀 풀렸으면 하는 이 바람입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 내용과 함께 북한의 석탄 밀수출 관련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헌, 최원기 기자, 진행의 저 김영권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지구촌 시대, 세계로 나설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여권입니다. 나의 신분이나 국적 등의 정보가 담겨 있고 또 여행하는 상대국에 나를 보호해달라는 국가 차원의 요청 문서가 들어있는 국제적인 통행권이 바로 여권이죠. 그리고 한 여권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권 지수라는 것이 늘 뉴스가 됩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의 여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한 청색 바탕에 국조 독수리 문양이 선명한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책자를 들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Yes, I'm looking at a picture of the U.S. passport. Usually people use that for travel, so they get a passport.
이것은 미국의 여권이고 외국으로 나갈 때 꼭 필요한 신분증이라고 하는군요.
And now with the identification thing, the passport is one of the primary means of identification.
미국 50개 주에서 각기 발급되는 운전면허증과는 다르게 미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가장 상위의 신분증이 바로 이 여권이라고 합니다.
The first time I got my U.S. passport was when I think I was around 11 years old.
40대의 이 남성은 이미 30년 전에 외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About 12 years old when I graduated from 6th grade. But I think I went under my parents' passport. I mean, it was like a family picture.
70대 이분, 1950년대 부모님 여권 아래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으로 해외를 나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임을 입증하는 미국 여권.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권은 미국 시민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와 하와이 등 50개 주는 물론이고 투표권은 없지만 괌이나 미국령의 버진아일랜드 등의 시민들도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o I wanted an expedited passport. So I went to the passport office in D.C. Most times you can go to the post office.
수도 워싱턴 D.C. 등 큰 도시에는 여권을 하루 만에도 발급해주는 급행기관이 있지만 보통의 미국 사람들은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가까운 우체국에 갑니다. 국무부 장관의 명의로 발급되는 여권이지만 연방 우정국이 그 발행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미국의 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분증 또 사진만 있으면 우체국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귀화한 경우라면 시민권 증서, 귀화 확인서, 또 사회보장번호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하고요. 16살 이상은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의 수수료가 $145, 16살 아래는 5년짜리 여권을 만드는데 $115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4주에서 6주 정도의 행정처리 기간을 거치면 여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계 8위의 영향력, 미국 여권.
미국의 여권은 지금 세계 184개 나라를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세계 8번째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가 발표하는 여권 지수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은 일본 여권입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의 거의 대부분인 191개 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고요. 싱가포르가 190개국으로 2위, 한국과 독일이 189개 나라로 3위. 미국의 여권은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과 호주, 네덜란드 등에 이어서 184개 나라로부터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여권 파워, 국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2위에도 올라서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북한이나 이란, 이라크, 러시아 등 여행 허가증인 비자를 받아야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그 순위가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미국 여권의 역사.
미국은 언제부터 여권이라는 걸 발행했을까요? 그 역사는 1770년대 독립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초기 13개 주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럽 등 외국으로 가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 종이 한 면에 이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분을 적고 또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허가증 아래 동행하는 사람, 배우자나 자녀, 심지어 하녀, 시종, 보호자 등의 이름도 함께 적어놓은 문서 같은 형태였습니다. 1800년대의 여행 허가증은 미국 안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됐답니다. 특히 아프리카 출신 노예나 그 후손이 시민권을 가진 경우에 남부 주로 여행할 때 주인에게서 탈출하거나 탈옥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명으로 공증된 사람에 한해서 국내 여행 허가증이 발행된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이 아니라 주정부에 의해서 발행된 각기 다른 형태의 여권 때문에 유럽 국가에서는 미국의 여권을 혼란스러워하기도 했다는데요. 1856년 미국 의회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국무부에 부여했고 1차 세계대전을 지나 1920년대 이르러서 현대적인 여권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여권의 거표지, 또 앞면에 있는 독수리 문양의 크기와 형태, 또 바탕색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지금의 공식 일반 여권은 진청색 표지에 금박의 독수리 문양, 그 위에 미국의 국명인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선명하게 박혀있고요. 2007년 이후에 발급된 여권은 생체 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내장돼 있어서 e-passport, 전자여권이라고도 부릅니다.
미국 여권의 구성.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담아냈다는 미국의 여권.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쪽 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면에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독립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 필기체로 미국의 국가 가사가 적혀 있고요.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의 명언이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에는 국조인 독수리와 We the People로 시작되는 미국 헌법 서문을 바탕으로 이름, 국적, 생년월일, 성별, 태어난 곳의 신원정보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부터는 입국사증, 그러니까 비자와 출입국을 확인하는 도장에 찍히는 공간인데요. 각 면마다 링컨 대통령상, 자유의 여신상, 그랜드 캐니언 등 미국의 유적지, 상징물이 은은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인의 여권 소지율은 45%.
이렇게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 여권을 발급받은 미국인은 전체 45% 정도에 불과합니다.
Before 9/11, you didn't even need a passport to go to Canada. I mean, you could just, you know, you just show me your driver's license.
많은 전문가들은 외국으로 나가면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까운 캐나다와 멕시코, 카리브해 지역의 여행은 신용카드 크기의 여권 정보 담은 여권 카드만 있어도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태평양 연안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동에서 서로 캐나다 국경에서 멕시코 국경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도 하루 반나절이 걸리는 이 미국 대륙 안에서도 가보고 싶은 것이 볼 것이 너무나 많다는 이유도 있고요.
Like there's probably every big city has a Chinatown. So if you want to go to China, you know, there's food.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웬만한 도시에 차이나타운이 있을 만큼 미국 안에서도 충분히 지구촌 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는 이 목소리.
I like America and I don't really if I wanted to do that, I would just go and just rent a nice high definition.
여권이 없어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미국 사람들의 자부심이 엿보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조성민이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7만 7천여 명, 사망자는 2,4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3일 중국 중앙TV는 지난 22일 하루 후베이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630명, 사망자는 96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전국 통계를 발표하는 보건위생위원회는 22일까지 전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76,288명이고 사망자는 2,345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6명이 숨지고 602명이 확진자로 판결 났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한국경북대학병원 음악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37살 환자가 숨졌고 이는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자로 국내 6번째입니다. 이 앞서 네 번째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입원 환자로 평소 앓던 폐렴이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인 55살 여성도 같은 병원 환자였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41살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후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첫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20년 넘게 입원해 있던 63살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뉩니다. 미국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 여행 권고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단계는 강화된 주의 실시에 해당하는 단계로 일반적 사전 주의 실시에 해당하는 1단계에서 강화된 조치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한국에 대한 여행 공지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타이완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소는 한국의 국외 여행지 전염병 등급을 2단계로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다발 국가인 싱가포르와 일본, 홍콩 등 타이완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시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한미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주한미군은 홈페이지에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556명이며 주한미군 인력의 확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증상이 나타난 장병들은 출근하지 말고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일 장병과 시설에 대한 위험 단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3차 경선인 네바다주 코커스에서 50%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샌더스의 이번 승리는 뉴햄셔에 이은 2연승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네바다주 코커스 개표 초반 승리를 확정지었고 아이오와와 뉴햄셔주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CNN 방송과 AP통신 등은 개표 초반부터 샌더스 상원 의원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인도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 첫날 서부 구자르트주 아메데바드 세계 최대 크리켓 경기장인 사르다르 파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 다음 날인 25일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환영 행사에는 모디 총리가 함께할 예정이며 관중 1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첫날 오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장녀 이방카 부부와 함께 수도 뉴델리 남쪽 아그라에 있는 세계적 문화유산 타지마을을 찾을 예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중국의 성장률은 5.6%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IMF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망치를 더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크리스탈리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